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도 무익하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몇 마디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사오니 주께서 이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종이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고 다 말씀이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고 지침이 되고 더 결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고 생각하면서 자,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요지인 회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죄를 청산했는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주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와서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일을 준비한 것과 같은 사역을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인 그래서 세례를 베푼 자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영어로는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주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 세례 요한의 말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7절 8절에 넘어가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하라 하는 말을 하고 또 회개치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이 회중에 그들도 섞여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만 오늘도 비슷하겠죠. 속으로 나는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갈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합정동 교회 교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 중에 혹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의 낙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은 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나도 교인이다. 혹은 교회의 직분자다.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가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목과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을 두들겨서 죽정이를 다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죽정이는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그것이 타작하는 것이죠.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이지만은 죽정이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양은 갖추었으나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것은 지옥불에 던지울 그런 자들을 상징했다고 보이죠.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그 두 부류가 있다. 세례 요한의 그런 집회에 모일 때에도 두 부류가 있고 어느 시대나 구약교회에도 있고 신약교회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 알곡되면 좋겠습니다. 알곡이고 죽정이는 여기 남만 찾아봐도 없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할렐루야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정이도 그 중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태우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형벌고 지옥의 불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곧 지옥 불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회개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언급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 가운데 그냥 산다는 말이고 죄 가운데 사는 자마다 결국 멸망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죽정이 같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은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회개는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청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물론 깨닫고 미워해야 청산할 수 있으니까 깨달음도 필요하고 미워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미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깨닫고 미워하고 버리고 청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청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청산에서 나오는 결과를 말합니다. 무슨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버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죄론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죄를 요약하면 불경건과 부도덕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부도덕, 그것이 죄입니다. 그 불경건과 부도덕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인데 여기에 살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무신론이야말로 대표적인 불경건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창조자를 부정하다니. 창조자가 어디 있어? 없어. 창조자라 신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살 자격이 없죠. 넌 여기서 왜 사는데? 여기가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집에 새들어 살듯이 살면서 이 집의 주인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터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다니 참 못됐다. 네, 못됐다.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자이지요. 그렇다.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어리석음이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무신론은 큰, 가장 근본적인 죄, 불경건의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또 어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진화론은 결국은 무신론입니다. 제가 무신론은 불경건의 대표적인 죄다 그랬는데 진화론은 따져보면 그것도 무신론입니다. 진화론은 물질 영원설에 근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질은 영원, 옛날부터 물질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질이 어느 날 거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생겼다. 그것이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진화론의 이론의 시작입니다. 물질 영원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부정하고 물질이 영원하다고, 물질을 영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말이죠. 물질 영원설의 사상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물론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진화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야 되지. 창세기 1장부터 2장, 1장, 2장을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진화론은 창세기 1장, 2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유명한 주창자인 찰스 다윈입니까? 다윈은 종들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의 그냥 제일 기원이 되는 책입니다. 그것은 종들의 기원이라는 책 제목이, 종의 기원이라면 종들의 기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존재의 세계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 새나 물고기나 이 모든 생물 세계에 대해서 그 모든 많은 종들이 근원을 따져가면 하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각기 종류대로, 그러나 진화론은 모든 종들의 기원은 하나다 그렇게 말하니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까? 진화론은 무신론입니다. 그것은 가장 불경건한, 불경건의 죄에 그런 해당하는 사상입니다. 유물론도 무신론입니다. 유물론, 오늘 자본주의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나 간에 유물론이 팽배합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이론이 유물론이고 유물론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에도 하나님 부정하고 물질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하며 그것들은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그런 이론이 있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3분의 1가량은 유물론 사회주의의 생각에 물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옛날 1980년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생들 전부 다 모아놓고, 1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무슨 MT 같은 걸 간다고 가서 거기서 가르친 것이 유물론이었습니다. 막스 레닌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소위 386, 486, 586 오늘 이런 좌파 사상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사상에, 물론 아직 20, 30대 어린 사람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40대 지금의 전후반의 사람들은 그들이 대학교 때 무엇을 했는지 예. 그 사상에서 전향한 사람들도 들어 있지만은 전향치 않은 사람들도 태반이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 이 사회를, 그것이 전교조를 만들고 민노총의 뿌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 예, 친북 좌파 성향의 그런 사회 이념을 형성하는데 예, 그렇게 기여한 그것이 바로 의식화 교육이라는 80년대의 대학 생활에서의 받았던 교육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예. 그들과 대화해보면 다 그들은 그 막스 레닌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공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들이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30% 40%가 거기에 아직도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건 유물주의고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과 창세기 1장 2장을 믿는 사상과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 심지어 장로들과 평신도 지식인들 가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좌파 목사, 좌파 장로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식이 있고 공부해 보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 즉 물질적 문제로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경제 문제다. 경제 평등, 물질적 평등이 되면 예, 모든 문제가 유토피아가 곧 아주 살기 좋은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핵심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가 근본 문제지 예, 경제 문제, 똑같이 경제만 평등하게 해주면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죄도, 죄에 대한 개념도 물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죄를 짓고 계명이 어쩌고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는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남을 죽여도 그 이론이 그들의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면은 그것은 다 예,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이념, 곧 사회평등,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수단도 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정죄되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믿지 않는 사회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사상이다. 거기는 도덕성도 없고 거기에 인격이라는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도 물론 없고 그건 옳지 않은 사상이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도 불경건입니다. 이방 신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가축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역사죠. 우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 사람이 만든 짐승이든지 뭐 사람의 형태라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피조세계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의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그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오늘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종교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고상하게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세우는 것이 휴메니즘입니다. 인본주의, 예, 인간주의입니다. 예. 인간 만세를 부르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예. 그건 자기가 죽을 때 알 텐데 예. 무서운 전염병이 한번 돌아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러져 갈 때 보면 아 깨닫게 될 테인데요. 예. 무서운 그런 치명적인 질병에 그런 암이나 무서운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으면 알게 될 텐데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인데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이 꽉 차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설치는 죄송한 말이에요 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불경건입니다. 현대인에게 돈과 육신의 쾌락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한 바가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불경건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것이 무신론이든 진화론이든 유물론이든 공산주의 사회주의든 이방 종교든 우상 숭배든 돈 사랑 육신의 쾌락 추구이든 그것이 결국은 거기에 절대가치 하나님 대신에 가치를 두는 그것이 우상 숭배요 불경건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성품이라는 네페시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혹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성품과 목숨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의 뜻은 우리가 신을 하나님을 창조자 섭리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깨닫고 그분을 가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불경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하죠.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별로 관심이 그렇게 없고 당신 몇 프로나 내 당신의 마음을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면 부끄러워할 정도로 오 당신이 돈 버는 데는 몇 프로나 마음을 둡니까? 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으면 슬프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좀 나를 보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버는 거는 다 알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쯤이야. 하나님은 그저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되겠다 정도. 하나님께 마음을 너무 거기에 마음을 들이면 광신이다 광신. 그건 광신이라고 말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조금 하나님도 내가 좀 인정해야 천국은 갈 것 같고 몇 퍼센트나? 아예 그거 묻지 마세요. 몇 퍼센트 부끄럽게 거기 한 7, 80%요? 8, 90% 아이고 거기는 그걸 한 50% 절반은요? 글쎄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으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게을러서 조금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게으름 것이 많죠. 그것은 일종의 불경건입니다. 게으름은 불경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5절 성품을 내 당신의 소울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이고 하나님 섬기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다. 죽을 것 같으다. 몸 아픈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집 사람도 간혹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쉬어 쉬어 그렇게 어지럽고 그렇게 가다가 쓰러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덕을 위해서 나간다고 그래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조금 쉬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 그럴 때도 있지만은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이 가갖고 죽지 않고 살아올 때가 많고. 예. 안 죽었어, 아직도? 그래, 안 죽었어. 안 죽었대. 예? 오늘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갈 수 있겠어? 그래도 가야지. 간대, 살아올 때가 있고. 그래도 어떤 때는 좀 휘청거릴 때, 그럼 있어 봐. 그봐.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쉬지 그랬어. 그런데 죽을 것 같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마음에 걸리죠. 가다가 차라리 죽으면 영광이 될 것 같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러나 게으름은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 거죠. 게으름은 내가 지금 그렇게 뭐 어지럽고 몸이 막 아픈 것이 아닌데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급하면 택시라도 타면 올 수 있고 예, 또 걸으면 두 발 걸어서 지금 우리가 80 넘어 거의 90대인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여기 가까이 계시다가 조금 멀리 이사 갔는데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저 힘드실 텐데 거기서 걸어오려면 한 20분 15분 빨리 걸으면 15분도 쉽지 않을 텐데 20분 거의 걸릴 텐데 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가 그 연세도 많으신데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명령을 순종함이 경건이며 그렇지 못한 모든 것이 불경건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만 죽인 것, 곧 부분적 순종은 실상 불순종이었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예, 좋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좀 남겨놓고 또 아말렉 왕 아각도 보니까 저거 쓸만한 아주 용사같이 거기에도 아주 그렇게 잘 생겼고 또 잘 우리가 쓰면은 좋은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리고 많이 다 죽였어요. 아마 99% 다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 2%, 3, 4% 살려놓은 것 같이. 그 순종입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 조금 남겨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드리는데 내가 쓰려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거 좀 남겨놨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예배를 빙자하면서 뭐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거지. 완전한 순종의 예는 노아와 모세에 이어서는 모세, 노아 이런 사람 뭐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거대한 그 큰 배를 노아가 어떻게 짓습니까? 세 아들을 데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해 아마 100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노아.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하고 창세기 6장 22절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 아까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대체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으로 최상으로 전심으로 아까 신명기 6장 5절 전심으로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라고 명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최선으로 최상으로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게으른 것은 지금 게으름을 제가 한 거 게으른 것은 그것이 불경건이다. 내가 게으른 것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주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 게으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좀 게으리, 제가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성도들이 조금 게을러졌, 게으름이 좋은 표현인지 몰라도, 아유, 조금 더 열심을 내지. 예, 열심을 내지. 조금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어떤 때는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들어가면은 오늘 온라인 몇 명 받는가 하고 어떤 때는 열어볼 때가 있어요. 궁금하니까. 열어보면 한 명, 두 명, 세 명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게을러진 사람들은 집에서 그때 예배 같이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한 30분, 1시간 지나면 40명, 50명, 60명, 100명 막 올라가니까 그건 감사하긴 하죠. 늦게라도 와서 직장에 늦게 오시니까 그렇기도 하겠다. 그래 이해도 되고 또 아침에 피곤하니까 늦게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많이 참석해서 듣기에는 아, 다 늦게 좀 온라인 참석하셨겠구나 하지만은 그런데 처음에 제가 지금 끝나자마자 와서 내가 볼 때 한 명, 두 명 하면 아주 실망이 돼. 뭐가 실망이 되니? 게으름, 게으름. 성도들이 만일 온라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든지 와서 예배를 드렸을 분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렸겠죠. 수요 예배 늘 드렸고 금요일날 늘 와서 하고 새벽기도까지 늘 차량이 돌았으니까 차량이 망원동 지금도 돌아요. 차량이 도는데 타고 있는 분은 한 명, 두 명밖에 없이 와서 차량이 도는데 예. 그런데 이게 온라인이 오면서 오히려 후퇴가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에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힘써야 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하고 7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공적 예배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는 성수 주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주일을 성수 그것도 성수 주일 성수 주일은 오전 예배 드리는 것이 성수 주일이 아니고 주일 온 종일을 구별하는 것이 성수 주일입니다. 온 종일을 그 말은 예, 힘이 좀 들어도 내가 주일날 오후 예배 나온다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 목사는 여러분들이 싫든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예, 싫으면 언제든지 떠나면 되는 것이 목사니까 목사가 여러분 기분 맞추려고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만 여기 하려고 있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지 하나님의 종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저는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하지. 평소에 잘 못하는 이 모자라는 못난 목사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마지막 주일날은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예. 성수 주일 제대로 하는 교인들이 되면 주일날 생명과 같이 주일은 생명과 같이 누구 위해서 성수주일을 합니까? 아, 물론,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으면 목사가 제일 기쁘고, 하나님 기쁘시고, 목사가 기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유익한 건 여러분 자신이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각자 자신이 믿음생활 잘 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이 되고, 자신의 삶에 복이 되니까. 성수주일도 힘쓰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구별하여, 제가 많이 설교했어요. 예. 저는 11조를 의식법이라고 그것도 예 의식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예, 그래서 신약 안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취가 위축된 축소된 성취가 아니라 풍성한 성취다. 오늘날 예 신약 시대에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시간이 모든 우리의 물질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박윤선 목사님도 주석에 그렇게 썼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주석에 우리는 신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취. 어떤 사람들은 성취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11조 폐지됐으니까 11조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다 그래요. 당신은 성취가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오. 신약 성경은 풍성하게 드리라고 그랬지. 흥성은 10분의 1보다 훨씬 많은 걸 말이. 12조도 13조도 10의 9조도 내가 10분의 1 갖고 생활할 수 있다면 10분의 1 갖고 살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멋있는 신자다. 신약시대의 신자다. 신약시대에 11조는 폐지됐으니까 10분의 10이 다 내 거다 말하는 것은 그는 일종의 도둑놈 같은 도둑지 말이 예쁜 말이 아니지 도둑. 그는 하나님의 일을 도둑질한 것이라 구약에 말한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그러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반성하면서 내가 모든 죄를 청산하는 경건, 불경건의 죄는 없는가? 경건은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는 항상 우리가 신교회, 개혁교회의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또 듣고 또 아는 것도 또 복습하고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십니까?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후반부를 제가 원합니다. 진정으로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년은 장애물이 있는 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온 세계가 경기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미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난동이 막 일어나는 것 때때로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 옛날 우리 자유당 시절처럼 가난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서 뭐 하듯이 그런 어려운 경기가 어려운 그런 경기가 온 세계에 닥친다. 중국 경기도 매우 어려워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덩달아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 닫는 가게들이 많고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데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직장 잡아서 거기서 월급 착착 나오는 사람은 그걸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좀 읽어보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좀 읽어보고 알려고 한다면 아, 이 세계 경제가 참 심상치가 않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다 느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말씀과 기도로 살면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겠다.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경건하기를 원한다. 불경건하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요. 나이든이나 젊은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경건이 뭔데 어릴 때부터 어린 사람도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은 무슨 나이 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요. 교육은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부터 시작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거라. 청소년 때도 중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줄 알고 보십시오. 성경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들어가면 다 엉뚱한 길로 가버리지. 엉뚱한 길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을 해야지 돼. 경건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 훈련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뭐든지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킥보드 타는 걸 보면은 저는 신기해서 자꾸 저거 위험한데 저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잡고 저렇게 생생 잘 달릴까? 저 보니까 잡는 것도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참 여자들도 잘 타고 와 그거는 훈련이죠. 처음부터 잘 타겠습니까? 균형을 잡아서 타니까 아 위험하게 보이는데도 얼마나 잘 타는지 마찬가지예요. 경건은 조금 훈련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훈련하면 성수주의를 훈련하면 11조 생활 훈련하면 되지만은 훈련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11조 안 해도 못 사는데 11조 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11조 사지 말고 평생 살아보세요. 평생 그래갖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요. 제가 시험해 본 바로는, 제가 본 바로는 그 반대는 많이 봤지만은 11조 해가지고 망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요. 12조 해서도 살아가는 것은 봤지만은, 예, 11조 안에서 망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서, 예, 어떻게 되는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의 약속,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적인 안정, 환경적인 평안, 그것이 금생의 약속일 것이고, 내생의 약속은 영생과 천국일 것이니까 경건은 복되다. 부도덕의 죄, 시편 14편 1편 1절 다시 가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즉 불경건이 부도덕의 뿌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담대히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입니다. 예. 주일 제대로 지키세요. 예. 믿음으로 바로 사세요. 얘기를 해도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는 때 우리의 사람이 그거를 주장하는 것은 욕심이고 그 결과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모든 불의, 모든 정당하게 하자 사는 것은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살아야 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옳게 사는 건데 하나님 경외함 없으니까 모든 불의, 옳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행해. 막 손을 왔다 갔다 해. 음행,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약속을 어김, 원통함을 풀지 않음, 무정함, 무자비함. 쫙 죄를 열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말해서, 부도덕은 불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하면 도덕성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계명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부도덕한 죄들 중에 두드러진 죄가 음란, 음란입니다. 주께서는 이 세상을 음란한 세상이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의 옷차림이 음란하고 사람들의 노래와 춤이 음란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텔레비 보면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죄악된 풍조입니다. 주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찬가지죠. 남자를 보고 혹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그것도 음란한 죄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가늠과 같다고 간주됩니다. 우리는 음란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도덕의 죄 중에 두드러진 또 하나의 죄는 미움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 미움은 살인의 원인입니다. 미움에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미움이 없으면 욕을 하겠어요? 하겠어요? 예? 사람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으니까 욕을 마음대로 해요. 남 미워하니까지 남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보고 욕을 막 합니까? 얼마나 예쁜 자식인데? 예? 그런 이웃에 대해서 욕이 마음대로 나오는 건 미워하니까 욕이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요. 그것은 구원 얻지 못한 자다. 영생이 없는 자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단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 잘해야 그 집이 훈련장인데 거기서 잘 연습을 해야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가족 사랑하고 교우들 간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작은 단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 인자하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착한 것이 원래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죄 지어서 이렇게 악화돼서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회복해야 돼. 회복을 해야 된다. 부도덕한 죄들 중에 중요한 다른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죄악이며 지옥에 던져올 자들의 죄악이라고 말한 죄악이죠.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의 말씀에 성도는 그러므로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저 안에서 그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데 오른손이 왼손한테 거짓말해봐야 서로 되겠습니까? 같은 몸이라면 항상 진실하게 말해야지. 오른손은 왼손에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왼손은 오른손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해야지 서로 거짓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속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오늘은 한 해를 끝마치며 새해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혹시 청산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으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고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위에 있어서 도끼라고 배 무섭지요. 있어서 그것을 찍어버린다. 나무라고 우리를 나무라고 비유하고 하나님의 도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서 너 바로 해 회개 열매 안 맺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쓸데없는 나무니까 못 쓰겠다. 땅만 버린다. 찍어버릴 거야 하고 도끼로 찍는다. 그래 무서운 얘기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받을 것이라. 어떤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장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 중에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이스라엘 땅 다음으로 그런 위험한 곳이 전쟁 위험이 있는 곳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몇 년 안에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거는 시진핑이 엄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만은 우리 땅이다. 우리는 한중국을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 대만이 자꾸 이상하게 하면 우리가 확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그렇게 쉽게 중국 속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하게 보이는 지역이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칠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는 날 북한도 남한을 칠 것입니다. 그래야 그건 좋은 찬스가 아닙니까? 미국이 정신없이 힘이 빠질 때 미국이 여러 군데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일 때 꽉 쳐야 남한을 먹지 않습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노동당 그 규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남한 적과 통일이 아닙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핵을 저렇게 개발합니까? 왜 미사일을 ICBM까지 개발합니까? 그것은 ICBM은 우리나라에 쏘는데 ICBM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ICBM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쏘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쏘는 것이 아니라 엄포 놓으려고 개발한 것입니다. ICBM은 미국 너희가 우리가 남한 칠 때 개입하지 마. 개입하면 워싱턴 우리가 때릴 수 있다. ICBM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미국이 대한민국이 뭐가 예뻐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울 것입니까? 핵우산 돕는다고 말로 약속은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전쟁이 나서 핵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져서 개입해야 될 때 미국이 쉽게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ICBM이 워싱턴을 때릴지도 모르는 ICBM도 요새는 아주 굉장히 고도화돼서 하나 쏘면 하나만 내려가서 다탄두로 거기서 여러 개로 쪼개져서 쏟아지는 그런 포탄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ICBM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우리가 뭐가 예뻤어요? 우리나라의 반 이상은 미군 물러가라, 미군 필요 없다. 대선 후보는 당당하게 내가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부터 먼저 한다. 그런 공약을 걸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뭐가 예뻐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입니까? 허황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로 가장 위험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 대한민국을 치면 안 된다. 거기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거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이유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쳐, 그래 쳐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90%가 있는 나라가 이 땅이라 그 말입니다. 예? 대만 다음으로 위험하기 그전 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거 중에 하나가 이 나라입니다. 북한은 엄청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판 사판 어차피 살기 어려우니까 전쟁하면 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또 미치광이 지도자까지 있으니까 잘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자. 회개. 정신을 바로 차려서 경건하게 살고 도덕성 있게 살지 않으면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다 저는 구원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 우리가 과연 모든 죄악된 언행을 청산했는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반성하고 모든 불경건, 게으름, 게으름도 불경건이라고, 게으름은 없는가? 불경건, 성수주의, 아까 제가 게으름, 불경건과 게으름, 또 모든 부도덕한 음란, 미움,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불경건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적어도 음란의 미움, 거짓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일인, 이런 것을 다 정말 청산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의 제도 이 말씀을 조금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나눈 말씀을 나눈 모두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을 다 청산하고 주님 정말 예수님 믿고 주의 뜻대로 경건과 도덕성 있는 삶을 살기를 굳게 결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